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나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거룩한 사귐의 목표는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재료나 크기나 모양이나 만드는 방법까지 일일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껏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성막 그 시내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 앞에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 그러시는데 송아지를 만드는 거는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좀 이상하고 뭔가 이게 좀 어울리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성막을 만들었느냐 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더디 내려왔어요. 산에 올라가면서 40일 되면 내려올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거죠. 어쩌면 모세도 자기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이나 머물러 있어야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다 예상치를 다 말씀하시고 며칠 딱 이렇게 계획하셔서 불러 올리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도 세내산에 올라갔을 때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7일을 기다렸거든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을 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신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죠. 사실상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40일은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배우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면 그걸 다 백성들한테 설명하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머무르고 빨리 내려오지 않고 이러니까 이거 모세 없어졌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사람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서 살았거든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이 만나 먹으면서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런 증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졌다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 모습이냐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자기들 앞에 있을 때는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없어지니까 당장 불안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에게 몰려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본문의 맥락을 잘 살펴보면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불안해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도 앞장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고 항상 믿음 없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뭐 좀 이게 변함이 없이 진득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얄팍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법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고 믿음 없는 사람이 불안을 부추기는 거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짓을 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약한 사람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고약한 사람들이 고약한 짓을 할 때는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누가 믿음 없는 말을 하면 그런 소리는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따끔하게 혼도 내고, 그리고 누가 고약한 짓을 하자 그러면 너 그런 짓은 하면 안 돼 이렇게 책망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협조하면 안 돼요. 뭐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짓을 하려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고약한 사람이 하는 짓이 실패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해. 고약한 짓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고약한 사람이 반드시 망하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시편도 보면요, 시편에 악당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시편에는 악당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나오는데요, 시편 2절 같은 데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시편 2절을 보면 그렇게 악한 사람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방송실에서 왜 이게 성경 구절이 안 뜨는지 모르겠는데, 시편 68편 2절에도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악인이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자기 꾀에 스스로 빠져서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악한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주님 저 악당이 망하게 해주세요,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성이 아론에게 몰려와가지고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럴 때 아론이요, 협조해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따끔하게 혼을 내고 책망하고 해야 되는데 아론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아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보면 전혀 그럴 법하지 않은 사람이 고약한 짓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흐름에 휩쓸려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론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요, 고작 송아지예요, 송아지. 이 사람들이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송아지는 애굽의 상징입니다. 애굽의 우상이에요. 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이 힘과 능력의 상징으로 여겼던 그런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문화와 상관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애굽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이냐 이런 물을 거다. 그러면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그래라.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애굽은 목축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긴다고. 농경문화하고 유목문화가 이게 달라요. 농경문화는 유목문화를 볼 때 거의 약탈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유목하는 사람들은 농경문화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몽골인가 어디 그 중앙아시아 쪽에 욕이 있더라고요. 유목하는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 똥 위에 뒹굴고 사는 사람이다. 유목하는 사람들은 돌아다니니까 변을 봐도 이렇게 다른 데 가버리지. 근데 이게 농경 문화는 집 짓고 화장실 하고 사니까 자기 똥 위에 뒹굴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욕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유목 문화하고 농경 문화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는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이라 그러자. 애굽 사람이 가증히 여기는 거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우리 정체성 유지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우리가 애굽에 짓눌러 살 사람 아니고 애굽에 뿌리 박을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 공고하시면 약속의 땅으로 갈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애굽이 강제 노역 시킬 때 뭐 무슨 일 시켰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벽돌 굽기와 집 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래요. 유목하는 사람들은 벽돌 굽지 않아요. 벽돌 굽어서 집 치지 않거든요. 유목하는 사람은 농사 안 지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농경 문화를 가르친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말 못 쓰게 하고 일본 문화 일본 옷 입게 하고 한 것처럼 이게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굽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상황에서 기껏 만든 것이 애굽의 상징 송아지였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 쭉 묵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시험 들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가 넘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고요. 출애굽한 지가 며칠이나 되었으며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피를 뿌려서 언약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방 하나님을 버려요. 출애굽기 32장 8절을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고. 출애굽기 38장 2절에 출애굽기 32장 8절에 출애굽기 32장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고. 이 사람들이 진짜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유혹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큰 소리치며 살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연약해서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거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스스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애굽의 흔적 벗어버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출애굽은 뭐 홍해 가르는 거는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경험했어도요 자기 안에 있는 애굽의 흔적 벗어버리는 거 정말 어려웠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의 흔적 벗어버리기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그 어떤 흔적, 어떤 세상의 그 어떤 상징 혹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거 따라가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있지만 사실 일주일 내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보고 듣는 거는요 핸드폰 같은 거예요. 텔레비전 뭐 이런 거. 오징어 게임 엄청 유명하다 그러대요. 오징어 게임 9개로 돼 있다든가 그거 다 볼라 그러면 한 8시간 9시간 걸린다 그러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와 그거 거의 신약 성경 절반은 읽겠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오징어 게임 볼 시간이면 영적 철인 확실히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뭐 아직 그거 못 봤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뭐 그거 어떻게 다 볼라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오징어 게임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 인기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뉴스로 광고로 들어요. 그러면 아, 괜히 그거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 못 보면 뭔가 좀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거 뭔지 몰랐는데 그게 뭐 넷플릭스 뭐 보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 보려면 또 뭐 회원가입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삶이 점점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재미있는 것인지를 세상으로부터 배웁니다. 뭐가 세련된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배웁니다. 아직 겨울 오지 않았습니다. 뭐 날씨가 춥기는 하지만 올겨울에 뭐가 유행할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우리는 뉴스에서 무슨 잡지, 여성 잡지 이런 데서 올겨울에 어떤 패션이 유행할 건지를 이미 알고 그리고 이제 가서 그 옷을 사야 돼요. 그런데 올겨울에 유행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그게 진짜 유행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슨 잡지나 뉴스나 뭐 이런 거에서 올겨울에는 뭐 롱코트가 유행할 거다, 올겨울에는 뭐 파란 옷이 유행할 거다, 올겨울에는 뭐 이런 스카프가 유행할 거다, 이거를 누가 점쟁이도 아니고 뭐 누가 그거를, 우리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옷을 갖춰 입습니다. 제 말은 세상이 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광고가 우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떤 운동을 해야 건강해질지를 유튜브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인터넷에서 배워요. 결국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보고 듣고 뭔가를 보고 듣고 항상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요,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고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보고 듣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듣는 그것이 우리 삶을 빚어내고 있는 줄 알아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뭐가 멋지고 뭐가 예쁘고 뭐가 화려하고 뭐가 풍요롭고 뭐가 행복하고 뭐가 즐거운 인생인지를 세상으로부터 배워요. 그래서 그 세상 따라가려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할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거는 금송아지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열심히 뭘 만들어내고 시간 투자하고 돈 들이고 해서 열심히 만들어내는데 별로 가치 없는, 영원하지 않은,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그리고 그거를 다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먹여요. 이유가 뭐겠어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게 정말 자기 삶에 유익한 일인지, 아니면 그냥 유행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해보라고 아이를 막 다그쳐요. 막 열심히 막 애를 막 몰아붙여요. 시간 지나고 나면 별 거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가치 없는 거를 만들고,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성막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라는 거죠. 금송아지가요, 애굽의 힘과 능력의 상징이고 애굽의 성공의 상징이고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것입니다. 따라가는 거죠. 자기들도 몰랐을 거예요. 내면에 이 정도 되어야 뭔가 힘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까 하고 만들었는데 그게 송아지였던 거죠. 얼마나 웃깁니까? 사실 출애굽기는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금송아지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금송아지가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돈 투자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도대체 우리가 지금 뭐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성막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성막이 뭡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막 만들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시면 같은 말씀이 두 번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 중에 거하겠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오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씀이 두 번씩 나와요.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 속에서 보살피고 길러내시고 인도하실 그 백성을 빚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젖어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서약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유가 뭐냐?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다는 거는 이게 뻣뻣하다는 거예요. 이게 거만하고 굽힐 줄 모르고 순종할 줄 모르고, 어제 묵상한 말씀대로 하자면 이게 방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방자해서 목에 힘주고 거만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복이고, 거만해서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 될 수 없어요. 엄청난 재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요 자주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괜찮을 만한 사람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뜨거운 물을 이게 무슨 플라스틱 물병에 담으면 플라스틱이 다 쭈그러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얄팍하고 우리 너무 더럽고 우리 너무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사람이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는 다 죽은 자같이 돼요. 지난번에 이사야 6장 묵상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이사야가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연약한 죄인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괜찮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거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실 때요 차츰차츰 다가오세요. 플라스틱에 뜨거운 물 붓듯이 다가오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천히 다루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천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에게 살그머니 다루시는 것이지 우리는 뭐가 막 확 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확 뭐가 되는 거는요 그게 안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지,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신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천천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살살 다루시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냐? 왜 하나님 나를 모르는 척 하시냐? 하나님은 모르는 척 하시지 않아요. 버리지 않는다고요. 여전히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서 여전히 만나 먹어요. 그게 돌보시는 은혜가 아니면 뭐겠어요. 다만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도요, 직접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웠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도록 당신이 중보자 역할을 해서 듣고 전해달라고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지를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이 자칫하면 화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대신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갈 수 있도록 내가 다 도와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거는요,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이끄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거 하나님의 본심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금송아지 만드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요. 이 사람들 그저 목이 고다서 뻣뻣해서 그냥 큰 소리치기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장신구 떼어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을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장신구가 뭡니까? 장신구는요,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장신구예요.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잘나고 네가 아무리 멋진 사람이어도 스스로를 과시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은 겸손하고 겸비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신구를 떼어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에요. 이 사건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사사건건 자주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장신구 떼어내는 것을 넘어서 사실 좀 내면의 겸비함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할 때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목걸이 안 해야지, 오늘부터 귀걸이 안 해야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그 은혜를 사모하며 무릎 꿇고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장신구라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는 거거든요. 고대 사회에 더욱이 장신구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표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영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고 목에 힘주고 큰소리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남들의 주목을 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남들의 주목을 끄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고요. 이게 위험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여러분 그거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수천 명 앞에 놓고 공연하는 가수들이 마약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수천 명 앞에서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박수갈채를 보내면요,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아요. 공연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가끔씩 찬양 콘서트 수천 명 모여서, 저는 그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안식년 하면서 교회 탐방 다닐 때 큰 교회를 가면 강대상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마이크해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리 안 해야겠다, 왜냐니까요. 뭐 저는 말도 좀 어눌하긴 하지만 그분은 너무 세련되고 너무 설교를 잘하세요. 그래서 막 수천 명 청중을 휘어잡더라고요. 수천 명 청중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다. 저분은 너무 대단하시다. 너무 대단한 목사가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겠다. 저 그런 생각. 그래서 나는 항상 강대상 앞에서 조신하게 설교해야지. 조신하게. 왜냐하면 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것이지. 제가 얼마나 뭐, 그래서 토요일마다 제가, 토요일 밤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너무 훌륭한 설교자가 되게 하지 마세요. 설교할 때 목표 중에 하나는 힘을 빼는. 물론 그러다 보면, 어쩌다 보면 이제 목소리의 능력으로 설교할 때도 있지만, 여하튼 힘을 빼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수종드는 것이지, 막 청중을 쥐락펴락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게 목에 힘주고 큰소리치고 그러면서 자기를 막 이것저것으로 단장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저 훌륭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이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이 고든 백성들을 향해서 장신구 다 떼내라고, 네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네가 은혜가 아니고는 설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주님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큰 소리치며 사는 것이요, 위험한 일입니다. 인생을 거침없이 사는 것이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거를 방자한 것이다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눈치 보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눈치 보며 사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거 생각하며 사는 거고, 그래서 너무 주도적이지 않고 한 걸음 뒤따라가는, 늘 뒤따라가는, 우리 주님 뜻을 받들며 뒤따라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강한 힘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였어요. 그러니 저 목이 고든 백성들과는 내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재앙이에요. 목이 고든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겁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존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세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어요.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교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요,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여러분, 친구가 된다는 거는, 친구도요, 부담스러운 친구 있어요. 근데 좋은 친구는 서로를 헤아려주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친구, 좋은 친구거든요. 모세가 그런 친구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였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친구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어제 오늘 묵상하는 말씀 보면 금송아지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언약이 깨졌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겠다 그러세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어제 32장 10절, 출애굽기 32장 10절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 되게. 이게요, 모세에게 얼마나 달콤한 제안인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후손 이거 소용없다는 거죠. 출애굽 시내산의 언약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언약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모세를 새로운 아브라함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 후손들로 새로운 공동체를 빚어내시겠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모세가 거절했습니다. 거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다 진멸되어서 다 죽어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생각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어요. 친구인데요, 마음을 헤아리는 친구인 거예요. 자기가 위대해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큰 나라 되는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지켜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겠느냐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지 내가 위대해지는 거 그거 필요 없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지 내가 위대해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대단하고 내가 멋진 인물 되는 거 그거 목표 아닌 거죠. 사실 그런 기도가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의 사귐,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요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요. 오늘 보면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회막,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성막이 아니에요. 성막은 25장부터 31장까지는 만들라는 명령만 내린 거고 아직 성막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성막 아니고 모세가 임시로 만든 예배 처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막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진 한가운데 있는 거고 이거는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막 아니에요. 이거는 임시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그 회막으로 갔어요. 그리고 모세도 이렇게 틈 나는 대로 혹은 틈을 내서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회막으로 갔어요.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회막 문에 내렸다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모세가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준비한 장소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시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무시로만 기도하면 반드시 영혼이 망합니다. 무시로만 기도하면 영혼이 망해요. 우리가 일상이 예배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상이 예배면요 아무것도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일상의 예배가 가능하려면 경계를 정한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드리는 예배가 유지가 되어야 일상의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시간과 장소를 정한 구별된 예배 없이 일상이 예배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예배가 아니어서 일상의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망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만 무시로만 기도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따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목이 곧은 백성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6절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 보시면 새벽 아시도 밝기 전에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시로 기도 못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무시로 기도하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것 그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틈나는 대로 기도한다 그 말에 속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경계를 정해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얼굴 구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삶의 우선순위에 있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고 기준이 될 때 그 다음에 무시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상의 예배 찬양 이게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지, 그런 기준도 없고 그런 삶의 답도 없는데, 영혼의 답도 없는데 뭐 이 사람이 무시로 일상의 예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 모세가 그래서 특별한 장소를 만들고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과 얼굴을 대해서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교제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하고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그저 낭만적인 데이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냥 구름 속에 떠 있는 거 아니에요. 32장, 33장, 34장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이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할 때 주제가 뭔지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0절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0절 31절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는요 너희를 위하여 혹 속죄가 될까 하면서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대면하여 이야기했는데 친구가 서로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속죄예요.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 정체가 폭로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이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께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들이다는 것이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요. 32장 32절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 죄의 사함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는 것은 내가 영원히 망하고 내가 영원히 죽어도 주님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다고 하지만요 그 주제가요 그냥 낭만적인 그런 데이트가 아니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범죄한 이스라엘과 모욕을 당하신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는데 사실 그 두 관계를 서로 화해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이 모세가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은 두 세트 보석에 이름 적힌 거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그게 제사장이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제사장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진멸하려고 하시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멸, 되어 마땅한 이 사람들을 그래도 내 아들 내 장자다고 부르실 만큼 긍휼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망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은 하시지만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 이스라엘과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 중보, 화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모세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더욱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명령이요, 비인격적인 지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요, 이게 비인격적인 지시가 아니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세상의 습관을 벗어버리기 어려운 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넘치는 삶으로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여러분, 우리 왜 아이들 키울 때 아이가 어릴수록 이게 막 손이 많이 가요. 아이가 어릴수록 손이 많이 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어미가 자식을 키우듯이 그렇게 정성껏 돌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정성껏 돌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 속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요. 그래서 목이 고든 백성처럼 방자해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상처가 많으세요. 하나님이 상처가 많으시다고요. 그 상처를 짊어지고 이 백성을 은혜와 긍휼로 돌보시는 거거든요.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상처를 많이 받겠어요? 하나님이 상처가 많으세요. 부모 자식 싸우면 누가 상처가 많습니까? 부모가 상처가 더 많아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명령, 율법, 비인격적인 지시가 아니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제대로 길러내려고 정성껏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거는 무슨 배수 진치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을 하셔야 된다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 명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마음이 헤아리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 마음이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 제사장이라 그럴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시고 우리 형편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셨다, 동정하신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 헤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다리를 놓는 거거든요. 중재하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거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거예요. 세상에는요 고약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습니다. 목이 고든 백성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약한 사람들, 목이 고든 백성 때문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뭔가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속에 분노를 품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품고 살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서 그 성품을 헤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인간은 저렇게 악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 아니고요. 우리 사명은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일 만큼 얄팍한 그런 목이 고든 그런 방자한 사람들이어도 어깨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인 거죠.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은 많고 고약한 사람 많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적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늘 성경 읽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 헤아리고 주님 편에 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래서 연약한 영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